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을 가장 성서적인 시각과 개념을 갖도록 도와드리는 SOS TV 시사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도 뉴스와 함께 이슈가 되고 있는 중요한 주제에 대한 해설을 해설위원들로부터 들으면서 진행하도록 합니다. 먼저 간추린 최신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테러 조직 알카에다의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의 테러의 목표와 실행 방법 등을 상세하게 기록해 놓은 한 일기장이 빈 라덴 제거 작전 과정에서 미군 특수 부대에 의해 입수됐다고 A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빈 라덴이 직접 손으로 쓴이 일기장에는 9.11 테러 10주년을 맞아 미국 내에서 열차를 교량이나 계곡 등에서 탈선시켜서 대규모로 인명을 살상하는 테러를 감행하려 했던 계획도 확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시리아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시리아군 탱크가 11일 중부 지역의 홈스에서 민간인 거주 구역을 발포하는 등 민주화 시위에 대한 무력 진압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고 카이로 연합뉴스가 발표했습니다. 시리아에서는 지난 3월 15일부터 반정부 시위가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고 그간 7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인권단체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심층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주 흥미롭고 재미있는 주제를 다뤄볼까 합니다. 밝혀지는 우주의 비밀. 아주 흥미롭겠죠? 이제 이 주제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우주를 심층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2011년 1월 15일, 지금까지 크기가 가장 큰 것으로 알려진 블랙홀, 태양보다 무려 66억 배큰 규모의 괴물급 블랙홀의 정확한 무게가 측정됐다고 사이언스 뉴스 등 해외 매체가 일제히 보도를 했습니다. 태양계 인근에서 가장 큰 것으로 알려진 타원 은하인 M87 중심부에 있는 이 블랙홀은 지금까지는 그 질량이 태양의 30억 배 정도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칼 게파르트 미국 텍사스 대학 교수 연구팀은 이 블랙홀의 실제 질량이 태양의 66억 배에 달하며 이는 그동안 과학자들이 생각해 온 것보다 두배 이상이나 더 차이가 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연구팀은 이 괴물급 블랙홀이 수많은 블랙홀들이 모여서 이루어졌고, 현재 은하계 중심에 있는 블랙홀의 질량보다 1,000배가량 더 많이 나간다는 것을 지난 12일 미국 천문학협의회 모임에서 밝히고, 우리 태양계 전체를 집어삼킬 수 있을 만큼 엄청난 크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블랙홀은 또 다른 우주로 통하는 통로가 되는 큰 구멍이라는 학계의 의견도 있습니다. 정말 우주는 어마어마한 크기죠. 어디엔가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우주가 있는 것이 분명한 듯합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는 적외선 망원경인 스피처 천체 망원경을 통해서 이 관측한 블랙홀 모습을 사진으로 공개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실이죠. 자, 우주에는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정말 더큰 비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 우주와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는 듯이 살펴보면서 이 시간을 진행해 보도록 할까요? 먼저 강명수 편집부장의 해설을 곁들여 봅니다. 강명수 편집부장.
인간의 극도로 발달된 과학이 우주의 이평과 저편을 살피고 있지만 아직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나라를 보았다는 보고는 아직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왜 아직 발견 못했을까요? 왜냐하면 하늘은 마음이 청결한 자들만이 볼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지금 우리를 위해서 한 처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의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처소, 한 장소, 영어에선 place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갈 하늘나라는 그저 공중에 붕붕 떠서 다니는 그런 막연한 장소가 아닙니다. 한 장소를 예비하시는데 그 장소가 예비가 되면은 와서 우리를 그곳에 데려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 곳은 어떤 곳일까요? 이 시간에 한번 그런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늘나라의 수도를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새 예루살렘을 성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입니다. 그 성은 얼마나 클까요? 그 새 예루살렘 성 말이죠. 그 말씀을 우리가 계시록 요한계시록 21장 16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둘레로 성을 청량하니 1만 2천 스타디온이요. 새 예루살렘은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같은 그런 장광형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둘레가 얼마라고요? 1만 2천 스타디온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환산하면 얼마인가요? 1,500마일, 약 3,000km 정도 되는 그런 둘레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의 넓이를 지금 이 시대의 그 넓이로 환산해 보면은 미국 북부에 있는 한 5개 주, 즉 버지니아, 콜롬비아, 펜실베니아, 뉴저지, 로드 아일랜드를 합친 정도의 그러한 큰 크기라고 합니다. 그 거대한 새 예루살렘 성벽 안에는 뉴욕과 같은 거대한 도시들이 450개 이상이나 들어갈 만한 그러한 사이즈. 여러분들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은 우리를 위하여 거대한 장소를 예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표현된 그 하늘의 모습을 좀 더 살펴보죠.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그리고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그리고 조금 뒤에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예. 이리들과 강한 음식과 강한 짐승과 약한 짐승이 어울려 놀고 어린 아이들과 어울려 놉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하늘에는 모두 채식주의자입니다. 성도들과 짐승들이 모두 채식주의자가 될 것입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동물들이 약육 강식하지 않고 채식하면서 사랑을 나누었던 것처럼 하늘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보면은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하늘에는 뱀이 있을 것입니다. 사단이 뱀을 통하여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죄를 이 지구에 넣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뱀의 잘못을 묻지 않으시고 하늘로 들으실 것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부터 25절 말씀을 읽죠. 하늘은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며 열매를 먹을 것이며 여기 참 활동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건축하는 얘기, 재배하는 얘기, 먹는 얘기가 나옵니다. 하늘은 우리의 혼이 날아가서 연기처럼 떠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갖고 건축하고 재배하고 실제로 먹는 우리의 키가 성장하고 살이 찌는 그러한 장소가 될 것입니다. 참 여러분이 믿기 어려운 얘기를 제가 하나 해드리죠.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늘은 살과 뼈가 있는 몸으로 우리가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 말씀이 있죠. 그가 예수께서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부활하여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중으로 홀연히 변화시켜 올라가실 때 우리 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실 때 그 몸과 같은 몸으로 우리가 변화될 것이라고요. 그러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무덤에서 부활하실 때 어떤 몸을 가지셨나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의 말씀이죠.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너무나 분명한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우리는 연기 같은 혼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둥둥 떠다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살과 뼈가 있는 그런 몸을 갖고 산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죽어서 영이나 혼이 연기처럼 빠져나가서 천국 가고 지옥 간다는 것 참 문제 많은 가르침입니다. 하늘의 생활은 매우 실제적이고 흥미진진한 생활이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우주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보이지 않는 우주 저편 어디엔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처소 아름다운 하늘나라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마음이 더 기뻐지네요. 자, 이 주제에 대해서 지금은 또 강병국 목사님의 해설을 부탁드려보겠습니다. 목사님의 해설을 부탁드립니다.
예, 이 물리학적인 학설 가운데서 네. 슈퍼스트링 띠어리라는 그런 논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흥미있는 학설인데 이것은 학설이라기보다 사실 정설로 지금은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이 우주에서 가장 작은 파티클, 가장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적은 그런 입자는 점이 아니라 스트링이라는 겁니다. 스트링. 이런 어떤 선이라는 것입니다. 선. 그런데 이것을 진동 패턴의 어떤 끈이라고 부르죠. 끈. 그런데 이것은 1974년도 미국 캘리포니아 공대의 존 슈발츠 교수가 확립한 것인데 그는 이 이론으로 1984년도 런던 대학의 마이클 그린 박사와 함께 양자 역학적 모순을 해결하는 놀라운 발견의 논리를 그들이 발표한 해서 유명해졌습니다. 여러분, 이 가르침은 뭐냐면 이 우주의 이 형성의 가장 적은 파티클은 이런 끈, 스트링인데 그것은 이 떨리는 진동의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여러분 네 생물이 노래하고 24 장로가 노래하고 또 14만 4천이 찬송을 부르고 천천만만 천사가 찬송을 부르는데 거기에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께 찬송을 돌린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십니까? 이 우주에 있는 어떤 행성들, 은하계, 태양계 이런 항성들이 돌면서 움직이면서 그것이 다 소리를 냅니다. 이 우주의 작은 파티클도 이렇게 떨리는 이런 바이브레이션을 하는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떨면서 소리를 냅니다. 여러분 이 현악기도 첼로나 바이올린, 비올라도 여러분 이렇게 스트링을 갖다 이렇게 치면은 그럼 그것이 떨리면서 소리를 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우주는 떨리면서 소리, 음악을 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도 돌면서 소리를 냅니다. 이 은하계도 돌면서 소리를 냅니다. 적은 항성은 돌면서 좀 가는 소리를 내고 큰 항성은 돌면서 굵은 소리를 내겠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이 귀가 큰 소리를 듣지 못하게 데시벨을 좀 이 조정해 주셨죠. 또 너무 세심한 음성도 소리도 듣지 못하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구가 도는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우주는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를 찬송 부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로마서 1장 19절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요 이 우주만상 천연계 자연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한 주님께서 계획적으로 주님께서 고안해서 창조하셨고 영생이 있고 법이 있고 죄가 있고 의가 있고 영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떤 생각으로도 핑계할 수 없는 정확한 이 우주의 창조의 창조물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1923년도에 35세 나이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던 젊은 나이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던 A.H. 캠튼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지고한 지성을 가지신 이가 우주의 존재를 가능하게 하셨으며 또한 그분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러한 결론을 내리기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계획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지성이 개입되어 있다는 단순한 원칙을 우리 모두는 인정하기 때문이다. 질서 있고 정확하게 운행되고 있는 우주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엄숙한 기록이 진실함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된다. 라고 이 물리학자는 이야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놀라운 우주고 또 우리는 이렇게 놀라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알고 섬기고 있다니 정말 마음이 행복하고 기쁘죠. 지금까지 우주에서 관측된 별 가운데 가장 크고 무거운 것으로 추정되는 별이 발견됐습니다. 태양보다도 수백 배나 크고 천만 배나 밝다고 하는데요. 크기와 밝기가 태양을 넘어서는 것은 물론 표면 온도도 태양보다 7배나 더 뜨겁다고 합니다. 이 거대한 별을 발견한 과학자들은 지금까지의 우주 역사를 다시 써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큰 별을 만드신 하나님은 얼마나 더 큰 분이실까요? 우주를 생각하면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더 생각나시죠? 또 다른 소식이 있습니다. 5월 7일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는 거대한 소행성이 지구에 접근 중이며 오는 11월 지구에서 32만 4,500km 떨어진 곳까지 접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거리는 거의 달과 지구와의 거리 사이의 거리인데요. 소행성의 공식 명칭은 2005YU55이며 직경은 296m에 무게만 5,500만 톤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말 크죠. 두려운 사실이기도 하죠. 이런 소행성이 가까이 온다는 게. 그런데 실제로 지구에 충돌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목성이라는 든든한 소행성 방패 때문이라고 하는군요. 한국천문연구원 우주물체감시연구그룹 문홍규 박사는 태양 다음으로 질량이 높은 목성이 외부에서 날아오는 대부분의 소행성을 끌어들이거나 그 궤도를 수정시켜 준다면서 태양계의 초창기부터 목성은 이러한 청소 작업을 해오고 있는 고마운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지혜롭게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 질서 있게 운행하고 계시는 것 같죠? 자, 이 놀라운 우주와 우주의 신비에 대해서 또 우리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세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설위원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수 편집부장입니다.
다시 하늘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성도들을, 의인들을 하늘로 데려가셨습니다. 의인들이 하늘에 도착해서 그들이 하늘에서 제일 먼저 받게 될 첫 번째 임무가 무엇일까요? 하늘에 도착해서 의인들이 하늘에 가서 첫 번째 해야 될 놀라운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 사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여기 거기 앉은 자들은 의인들을 얘기합니다. 이 의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는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 앉는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의인들이 하늘에 가면 첫 번째 천년 동안 특별한 임무를 받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십니다. 무엇을 심판하는 건가요? 누구를 심판하는 건가요? 하늘에 오지 못하는 사람들, 즉 악인들을 심판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가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의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성경에서 제사장과 왕이 어떤 역할을 하나요? 여러 가지 임무가 있었지만 그들 중에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재판하는 일입니다. 백성들이 억울하지 않나 재판하는 일을 하죠. 하늘에 가서 의인들이 왕 노릇하면서, 제사장 노릇하면서 악인들의 심판을, 재판을 하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구원받을 성도들이 다 하늘에 올라갔는데 왜 재판이 필요한가요? 하늘에 올라오지 못한 내 가족, 내 친구, 내 형제들, 내가 아는 그 어떤 사람, 내가 아는 교인들이 과연 어떻게 해서 하늘에 오지 못했는가? 그것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정한 공의와 심판을 우리들의 눈으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확인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고 우리가 돌리는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을 보면서 우주 전체가 우리를 증인으로 내세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다시는 죄와 배도가 없고 사단과 같은 존재가 나올 수 없는 것이 바로 의인들이 천년 동안에 하는 이러한 특별한 임무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천년이 지나면은 이제 재판이 끝나겠죠. 재판이 끝나면은 이제 악인들이 부활하게 됩니다. 악인들이 어떻게 부활하나요? 요한복음 5장 28절 말씀입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천년이 지나고 의인들의 심판의 과정이 끝나면 드디어 재판이 끝났으니까 이제 형벌을 받아야죠. 악인들이 심판의 부활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이 죽는 즉시에 지옥으로 보내서 유황불에 태우지 않나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벌에 취하기 전에 재판의 과정을 밝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 반드시 심판하기 전에 처벌하지 않는다는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는 순간에 다 지옥에 가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의인과 악인 모두 재판의 과정을 거쳐서 보상을 받는 것이고 또 형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 때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하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도착하는 날이 우리가 하늘에서 지내게 될 날들 중에서 가장 적게 행복한 날들이라고요.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면 우리의 행복이 계속해서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점점 더 분명하게 이해하게 되기 때문이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 시간에는 우주에 대해서 또 하늘에 대해서 들으니까 마음이 더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얼굴을 본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할 텐데 또 하늘에서 진행되는 모든 생활과 또 성경에 있는 진리에 대해서 잘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그러면은 강병국 목사님을 모시고 다시 우주에 대해서 해설을 좀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목사님, 해설을 부탁드립니다.
예, 과학자들이 말해주는 것 가운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주에서 날아오는 먼지들이 그 일정량이 항상 이 대기권을 통해서 이 지구에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의 먼지들이 1년에 약 1,400만 톤의 먼지를 이 지구가 축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오고 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 진화론자들, 이렇게 말하는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지구의 나이가 50억 년 이상 되었다는 가정을 하게 될 때, 그러면 이 지구 표면에 우주에서 날아온 이런 먼지들이 약 182피트, 다시 말해서 약 55m 이상의 우주 먼지가 쌓여 있어야 된다는 이런 기상천외한 이런 논리가 형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구의 어느 곳에 가보아도 그러한 먼지층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지구의 나이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이 성경에는 이 지구의 나이가 약 6천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흥미있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보아야 할 텐데, 여러분, 아폴로 11호가 달나라에 갔지 않습니까? 이 미국의 아폴로 11호가 달나라에 갔을 때 거기에 얽혀있는 아주 흥미있는 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은 이 미국의 나이를 측정하는 데 큰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되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말이죠. 이 휴스턴에 있던 과학자들이 크게 염려했던 것은 뭐냐면 달이 이렇게 오래됐는데 거기에 지금 우주의 먼지가 잔뜩 쌓여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주선 이 탐사선이 아폴로 11호가 내릴 때 다리를 길게 만들었고 또 별로 움푹 꺼진 것이 아니라 좀 높이 좀 올라가 있는 그런 표면에 안착시키려고 애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주 깊은 그런 우주의 먼지 가운데 이 우주선 아폴로 11호가 깊숙이 빠져버릴 것이 아닌가 하고 가장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암스트롱이, 유명한 그 암스트롱 우주인이 그 내릴 때 제일 먼저 내린 다음에 사다리를 타고 내려갈 때 정말 숨을 죽이고 휴스턴에서 과학자들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암스트롱 씨가 내려서 제일 먼저 발을 그 달의 표면에 이제 디딘 다음에 제일 먼저 한 마리 무엇인지 아십니까? It's solid. 딱딱하네. 한 마리였습니다. It's solid. 딱딱하다. 이 말을 듣고 휴스턴에 있는 많은 과학자들이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뭐야? 그러면 지구와 달의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는 뜻인가? 이렇게 놀라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미 우주 항공 과학자들이 말이죠. 그들의 생각이 아주 커다란 혼란을 일으키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아폴로 11호로 우주인들이 말이죠. 달 표면에 착륙해서 처음으로 달 표면에 그 내려앉은 우주 먼지 층의 두께를 이렇게 그들이 측정했는데, 여러분, 그 먼지 층의 두께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그 두께가 약 0.8인치, 다시 말해서 약 2cm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아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여러분, 진화론은 틀렸습니다. 이것만 봐도. 성경은 이 지구의 나이가 그렇게 오래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만드신 이 우주의 놀라운 천연계와 창조를 우리가 구원받아 영생하면서 연구하고 발견하고 공부하게 될 때 우리 얼마나 감격하며 주님의 지혜를 배울 수 있겠습니까? 창조의 하나님을 매일매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주에 대해서 공부해보면 정말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기쁘다는 이런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별 중에서 오리온 자리가 있죠? 그것은 지구에서 가장 가깝고 가장 거대한 별 생성 영역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은 오리온 대성운이고요. 오리온 대성운 한가운데서 표면 온도가 1만 도가 넘는 별들이 태어나서 강렬한 별빛으로 주위의 먼지와 가스구름들을 몰아내서 성운 내부를 동굴처럼 둥글게 만들고 주변을 붉게 빛나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오리온 성자의 구멍이 점점 커지고 있으며 그 속에서 정말 아름다운 장미꽃 같은 빛이 뿜어져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또 4월 26일 BBC 뉴스에 따르면 프랑스, 중국 등이 참여한 국제 연구진이 우리 은하와 가장 가까운 나선형 은하 안드로메다는 두 개의 작은 은하가 충돌해 생겨난 것이라는 연구 발표를 했습니다. 안드로메다는 나선 은하로서 여러 가지 특징이 우리 은하와 아주 매우 비슷한 점이 많고요. 이 은하에서는 매년 수백 개의 새로운 별의 군단들이 관측된다고 합니다. 아직도 수많은 별들이 태어나고 또 소멸되는 별들도 있고 우주의 신비와 크기는 우리 인간들이 감히 상상을 할 수 없지요. 이 광대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지요. 그러나 그렇게 큰 우주를 만드셨지만 우리 인간들을 잊지 않으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놀랍습니다. 그럼 여기서 강명수 편집부장 한 2분 정도 우리에게 해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늘에 가서도 예배드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직접 마주보면서 예배드릴 것입니다. 이사야 66장에 그 말씀 있죠. 22절이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이르러 내 앞에 경배하리라. 성경에 기록된 모든 믿음의 노독들과 성도들이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그 찬양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 예배가 될까요? 하늘에 가서는 또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아는 사람들을 좀 더 분명하게 알아볼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알아보지 못하고 막연하게 지내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말씀이 있죠. 우리는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니라. 하늘에 가면 우리가 더 온전하게 상대방을 알아보게 되고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마태복음 8장 11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리라. 우리가 이런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천국에 앉아서 영원토록 살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서로를 알아볼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복이 얼마나 커지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정말 떨리는 얘기 아닙니까? 이제 우리는 우주를 향해서 날아갈 때가 됐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잠깐 스쳐 지나가는 시간이고 우리가 이 인생이라는 짧은 시간을 보내고 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하늘 저편으로 데려가실 때 여러분 모두 저와 함께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함께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과 야곱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지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주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하늘에 대해서 생각해보니까 이 뉴스를 들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마음이 더 즐겁고 행복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놀라운 우주의 신비와 함께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광대한 우주를 만드신 위대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이 우주처럼 넓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처럼 넓은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기로 하죠. 그러면 다음 방송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신앙으로 열심히 사시고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을 이웃에게 나타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방송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